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 예방접종자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5절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주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예방접종자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특별한 명칭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명칭들은 교사, 군사, 경기자, 농부, 숙련가입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을 교사들, 군사들, 경기자들, 농부들, 숙련가들로 간주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
2장 1절에서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을 가리킵니다. 2장 1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은 앞장에서 언급된 것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쓴 것에 근거하여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지식이나 은사 안에서 강해지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명했습니다. 사도 자신은 생명 안에서 은혜의 강하게 함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디모데에게 같은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도록 하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는 은혜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 즉 아들 안에서 체험되신 아버지와 내주하시는 영으로 실제화되신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은혜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는 사물이 아니라 유일하신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고 생명을 주고 내주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입니다. 이 영은 이제 우리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이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1장 13절에 있는 건강한 말씀들입니다. 건강한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진 후 그들 안에 선한 부탁이 됩니다. 이 말은 지방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건강한 말씀을 부탁받았다면 그는 마땅히 충성된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들을 훈련하여 그들도 주님에게서 선한 부탁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능히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선한 부탁을 받았으며 은혜의 풍성함으로 배움받고 양육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에게 동일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하고 충성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풍성함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 사람 이상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모든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을 통하여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수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은혜의 풍성함에 선한 부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풍성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분의 선한 부탁으로 충만한 1만 명의 성도들을 얻으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경륜이 확장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이 일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때를 재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 길을 천주교나 교파들이나 은사주의 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의 독립단체들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사실 회복은 그 유일한 길의 회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께 쓰임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며 떠난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교파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심지어 교파들도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회복을 접촉하고서 회복을 떠난다면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선한 부탁을 받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풍성을 전하도록 명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풍성을 확장할 많은 교사들, 곧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마치 민수기 4장 23절, 30절과 35절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군인의 봉사, 곧 전쟁으로 간주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전쟁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다른 이들에게 부탁을 위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은 군사로 섬기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 즉 이 시대의 신체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유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얽매임으로부터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생활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데 힘쓰는 것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은 하나의 싸움이며 싸움은 우리가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의 봉사는 한면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며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싸움입니다. 간증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이 간증을 공격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자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만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는 교사와 군사가 되는 동시에 운동선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군사는 승리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반면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인내를 훈련하는 때가 아닙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기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경주장에서 달릴 때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에 이르도록 달려야 합니다.
농부
6절은 계속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농부, 또는 농군에 비유합니다. 군사는 승리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농부는 열매, 곧 식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운동선수로서 우리는 빨라야 하지만 농부로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만일 농부가 인내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싹을 뽑아버린다면 그의 농작물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그의 가축을 심하게 몰면 그것들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농부는 인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농부가 되라고 명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한 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나의 복음을 따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일어나신이라는 말은 부활 능력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그분의 신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인성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의 복음이 병행 부분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의 기쁨의 통보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원수인 사탄에 의해 선동된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를 주었고 그것을 더 진복해 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원을 위하여 인류 가운데 선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뜻합니다. 사도는 그가 얻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참았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한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가 되도록 명한 직후에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고난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농부로서 그는 단지 고난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단지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본으로서 주 예수를 제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찬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들은 로마서 6장 8절과 8장 17절에 일치합니다. 11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표현은 침례에 의하여 상징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은 만일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 또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은 이 시대의 삶과 관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은 오는 시대와 관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13절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신실하시니 이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라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그분 자신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이 없게 된다면 그분이 일양 신실하시다 할지라도 자신을 신실치 않게 만드시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즉 그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부인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들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으로 바울은 신실한 명령과 사람들을 능하게 함과 선한 부탁으로 사람들에게 맡김과 교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군사들과 운동선수들과 농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동안과 같이 그들은 인내와 참을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인내로 고난을 당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에 넣어진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숙련가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방접종자는 숙련가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 숙련가는 목수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왜곡됨 없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숙련가는 주님의 말씀을 곧게 자르는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 매우 많은 진리들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비뚤어진 모양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과 망령된 헛된 말과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 말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을 일으키며 듣는 이들을 망하게 하며 경건치 아니함을 조장시키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타락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마귀에 의해 매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빛 비추기 위하여, 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을 삼키기 위하여, 빗나간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이키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상황은 다만 진리의 표면적인 방면들만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진리의 좀 더 깊은 모든 방면들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르지 않고 구부러지고 치우치게 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사와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는 숙련가, 목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단지 성경적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과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의 주된 요소들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형제회의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르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이 성경을 여러 시대, 곧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들을 따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대별로 배열하는 것이 바울이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라고 말한 의미가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세 책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진리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성경 독자들은 2장 15절에서 바울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사용된 용법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경건의 비밀,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이 실제를 지탱해주고 떠받쳐 주어야 합니다. 이 세 서신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하여 수없이 말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건강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숙련가로서 우리는 다만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세 서신에서 바울이 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는 것은 신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편견이나 왜곡함이 없이 열어주는 것입니다.